안녕하세요, 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지난주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 못 배웠는데 꼭 너무 오래 못 뵌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혹시 한 주 동안 쉬는 동안 또 저희 공부한 거 다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죠? 저희는 이번 봄 학기에 제리 브리지께서 저술하신 진정한 교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장을 통하여서 믿는 자는 하나님과 유기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공부했죠. 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나누는 모든 자가 갖고 있는 관계입니다. 더 나아가 이 관계를 소유한 믿는 자들은 또한 다른 신자들과도 관계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번 주 3과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친교는 무엇인지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친밀한 교제로 이끄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계를 잠시 생각해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는 객관적인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은 관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그 사람과 상대방과 이어졌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 관계의 다른 면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관적인 면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가 있는가 하면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같은 커뮤니티에 속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같은 일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를 갖기도 하고 또 깊은 교제를 나누는 관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려는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이다.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but relationship.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간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식적이고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는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좌우할 뿐 아니라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믿는 자가 갖고 있는 모든 관계, 남편, 자녀, 이웃, 부모, 선생님, 그리고 다른 신자들,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연합을 공부했는데 잠깐 리뷰를 해볼게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에는 하나님과의 객관적인 관계와 경험적인 관계가 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제의 이 두 측면을 하나님과의 연합과 친교라고 부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각할 때 이 두 면을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 객관적인 연합을 올바로 이해할 때만이 그리스도와의 친교의 기쁨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연합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자체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께 속해 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친교는 연합이 된 후에 친교가 일어납니다. 먼저 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친교가 있습니다.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갖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친교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으셨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같은 죽음을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테이블 리더나 또 다른 리더에게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경건의 시간, 기도, 성경 암송, 묵상 등을 통하여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교를 온종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 책 읽으실 때 어떻게 놀라셨어요? 온종일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뭐 책을 다 피니시하셨으니까 가능하다는 것을 다 아시죠? 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방법. 매튜 헨리는 작은 책을 썼는데요. 하나님과 매일 갖는 친교를 위한 지침이라는 책자에서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 하나님과 하루를 보내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과 하루를 마치는 방법에 대해서 저술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친교를 해야 하는 중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주님과의 친교는 아침에 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교는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루 종일 계속되어야 합니다. 중세 수도원 주방 요리사였던 로렌스 형제는 그가 쓴 작은 책자 하나님의 임재의 실천에서 그가 매일 아침 예배에서 하나님과 친교한 것처럼 부엌에서 하루 종일 냄비와 프라이팬이 부딪히는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을 얼마나 즐겼는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가십니까? 이분은 수도원의 쿡이죠. 쿡인데 이제 수도원은 아침에 경건의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 거기에서 가졌던 하나님과의 친교를 그가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똑같이 그 하나님과의 친교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이상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과 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모임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하루 종일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루 종일 친교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그 질문은 정당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 마음과 정신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가입니다. 내가 그 어떤 것에 집중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집안일을 하지 않았을 때,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친구와 얘기하고 있지 않을 때,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을 때나 여러분이 어떤 것을 신경을 써서 여러분의 정신을 다 바쳐서 일하는 것 외에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몰입하지 않아도 될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다음 식사 메뉴를 생각하십니까? 집안일 못 끝낸 집안일 집에 가서 저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누구한테 전화해야지 아니면 전화를 들고 또 오늘은 또 핫토픽이 무엇인가 아니면 정치는 어떻게 되나 스탁마켓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언제 올라가나 경제뉴스, 건강뉴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달라스 윌라드는 나침반의 바늘이 가까이 있는 자석에서 멀어졌을 때 북극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특별히 바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느냐고 질문합니다. 저는 이 말을 한 10번 읽은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잘 금방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침반은 그 주위에 어떤 힘이 없으면 항상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North, 북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침반 주위에 어떤 힘이 가해지면, 힘이 있는 것이 force가 있게 되면 그쪽으로 바늘이 쏠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아니면 집중을 해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 일이 여러분의 나침반 바늘을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신경이 다 가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신없이 그냥 뭐 마인드레스하게 어떤 일을 하진 않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집중해서 포커스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이 끝나면 그 바늘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게 다시 북극, 노스로 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달라스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그 바늘이 다시 북극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지금 신경 쓸 일들, 포커스해서 정신을 집중해서 하는 일이 끝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냐는 것입니다. 집에는 그 집을 이루는 기초와 골격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온종일 친교를 나누려면 기초가 필요하고 그 기초는 바로 아침 경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아침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침 경건의 시간을 정의한다면, 누구에게 설명한다면, 지금 갓 그리스도인 된 사람에게 아침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쉐어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시간이 스윗 아워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갖고 그래도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마지못해서 루틴처럼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찾고 바라라고 하는 예가 많이 있죠. 다윗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나가서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아침 시간에 하나님과 친교를 갖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침의 경건의 시간은 하루 동안 하나님과의 친교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이 시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은 관심이 나누어지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경건의 시간을 점심시간에, 혹시 일하신 분 점심시간에 뭐 10분, 15분 시간을 내서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의 정신이 벌써 분산되죠. 응? 어텐션이 분산되고 우리가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친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신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27편에 그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망명되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예레미야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격려하거나 명령하십니다. 아침의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데 특히 좋은 시간이죠.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친교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루 종일 친교를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에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아침 시간에 하나님과 친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을 수 있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파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하루는 왕이 그에게 왜 너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냐고 물었을 때 그가 왕께 이렇게 대답하였죠. 왕은 만수무를 하옵소서. 오래 사십시오.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하고 대답하자 왕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성벽을 재건축하길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왕에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성벽을 위해서 성벽 재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갑자기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여러 번 있어요. 아는 분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해를 당하거나 급히 기도를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재빠른 짧은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짧게 기도하지 뭐 여러분들이 장황하게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어떤 자매가 아프다고 들었는데 아버지 빨리 낫게 해주세요. 영어로는 이런 기도를 arrow prayer이라고 합니다. 화살을 쏘는 것처럼 빨리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생활 패턴이 그런 짧은 기도의 연속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생각해 봤는데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엄마 나 내일 이것을 학교에 가지고 가야 돼. 준비해줘. 엄마 나 내일 친구들 데리고 와도 돼?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라고 요구만 하고 방에 들어간다면 당신은 자녀와 교제를 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자녀가 아니더라도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여보 밥 줘. 그리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신문 좀 갖다 줘. 신문 갖다 주고 뭐 좀 해줘. 그리고 아침에 나갈 때 여기다가 전화해서 닥터 어포인먼트 좀 해. 그러면 닥터 어포인먼트 하고 만약에 그런 대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게 교제를 하는 것입니까?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할 때 있습니다. 저희 딸도 가끔 가다가 패밀리 챗에다가는 이렇게 뭐 손녀 사진도 많이 올리고 많이 이렇게 올리는데 저한테 directly 문자할 때 엄마 집에 고구마 있어? 엄마 집에 브라운 라이스 있어? 그래서 없는데 엄마가 다음에 갈 때 사다 줄게. 짧게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제 말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아버지 아시죠? 이거 좀 되게 해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로만 만족해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고 그래도 엄마한테 엄마 오늘 어땠어? 오늘 엄마 뭐 했어? 하고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아버지, 저 오늘 바쁜 거 아시죠? 오늘 누구와 만나서 상담도 해야 되고, 누구 밥도 해다 줘야 되고,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가족도 돌봐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뒷전으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요. 하지만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정말 즐겁다. Sweet hour of prayer.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침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초를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갖고 계시나요? 아, 그런데요, 저는 올빼미 체질이거든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어나시자마자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아침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모닝 디보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또 우리도 들었으니까 또 배웠으니까 또 시도도 해보죠. 그리고 어느 때는 또 계속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갓 믿은 신자나 성숙한 신자나 모두가 투쟁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지난주 셰퍼드 컨퍼런스에서 강의하신 목사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넘버원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선순위와 전혀 다른 캐터고리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하는 우선순위는 대부분 하나님, 남편, 아이들, 교회 일, 이웃 등이 있겠죠. 거기에서 맨 처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종류, 다른 부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과 구별되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캐러리에 있다면 거기에 제일 넘버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퍼레이트 하셨다는 거예요. 구별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분리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시간은 아버지 오늘도 제가 아버지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길 원해요. 라고 고백하며 마음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아침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제 온종일 하는 친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아침 경건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아시죠. 온 종일, 하루 종일 하나님과 친교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가졌으니까 오늘 해야 할 목록에서 체크마크를 하고 끝으로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하루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을 하겠다는 그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제리 브리짓은 하루 종일 하나님과의 친교를 즐겨야 할 이유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에 차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오늘은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까? 그런 기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주를 바란다고 기도한 다윗은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소서,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다윗은 내가 주를 종일 바란다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의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온종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아니라 하루 종일 순간순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인도,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며 신뢰이며 겸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는 습관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리 브리지스는 말합니다. 개발해야 합니다. Work out 해야 되는 거예요. Work out.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의 나약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배웠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여러분의 나약함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말하십니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아이돌을 만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그 땅으로 가게 하겠다. 하지만 내가 천사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지 않으면 저는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오늘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브레스를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그럴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을 읽으면 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그리고 솔직히 그들의 처한 상황과 그들의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털어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떤 선호 사항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응답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최고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만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두 번째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동행의 영어로는 walk입니다. walk. 우리가 요한일서를 공부했지만 요한일서 얼마나 많이 동행한다, 걷다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5장을 거기 에녹 나오는데 말고 처음부터 다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다.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다. 다 그렇게 나와요. 이게 아담의 자손들이거든요. 그런데 에녹은 동행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두 구절이나. 300년을 무드셀라를 60살에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행한 에녹을 계속 친교하시기 위해서 데려가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세 번째로 하루 종일 하나님과 친교를 즐겨야 할 이유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는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Chasing after rainbow. 무지개를 쫓아간다. 우리는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 것을 쫓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젊었을 때, 지금도 뭐 다 젊으시지만 돈과 명예, 학식, 좋은 배우자, 무지개를 쫓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기쁨과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문장을 읽어보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여기서 인자는 loving kindness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빌립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리 브리짓도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친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 책을 읽고 또 숙제도 다 하셨지만 만약에 다 잊어버리신다면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교는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친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셀 수 없는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가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끊임없는 친교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간절히 바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읽었을 때 그것을 간절히 바라지도 않는 이유는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모르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맛보아 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시편에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안에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과의 친교를 통해서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친교를 할 때 비로소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도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것을 쫓아가죠.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수고를 해요. 그렇죠? 수고 안 하는데 그냥 어디서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교를, 기쁨이 넘치는 친교를 하시길 원한다면 이 친교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루 종일 하나님과 끊임없는 친교를 가질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알아봤던 아침 경건의 시간으로 친교의 기초를 세웠다면 말씀 묵상과 기도는 그 골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하루 종일 하나님과 끊임없는 친교를 가지기 위해서 성경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주야로, 오늘 우리가 낭독한 시편 1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암송도 했죠. 시편 전체를 다 시편 1편 암송하시는 분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이제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라는 명령이시잖아요. 명령인데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쁜 세상에 어떻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이것이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비현실적인 것도 아니죠.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루 종일 친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친교를 가지기 위해 할 수 있는 첫 번째 훈련은 성경 암송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암송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 마음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성경을 찾아봐도 이게 어디에 있지? 성경 66권에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 그래서 암송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마음에 숨겼다고 했어요.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또 시편 119편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내비게이터 창시자 다슨 트로트맨은 교회의 제자의 도를 성경적으로 회복하는 데 쓰임을 받았는데요. 그는 성경 암송은 제자의 삶에서 필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교 다닐 때 그때 내비게이터 그룹이 굉장히 활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지금은 많이 이제 그 신앙 서점이 많이 없어졌죠. 그때는 LA도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 카드가 요만한 이렇게 암송하는 카드가 있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그것을 다 구입해갖고는 다니고 뭐 여기도 두고 차에다도 두고 뭐 집에다도 두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암송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암송하는 것이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암송한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과 친교를 갖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한 나침반을 기억하세요. 나침반이 노릇으로 딱 되었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엄마들은 아이를 픽업하러 갔는데 시간이 있어서 차에서 기다리게 됐어요. 좀 일찍 갔어요. 그럼 시간 남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메모리. 저쪽 자비반에 그 인덱스 카드를 다 받으셨더라고. 그래갖고 거기다가 말씀을 이렇게 써가지고 암송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말씀을 인덱스 카드에다 적으셔가지고 목욕탕 거울에도 붙이고 부엌 냉장고에도 붙이고 또 저희 스토브 위에 마이크로웨이브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에도 어떨 땐 고기 이렇게 해갖고 매그넷으로 이렇게 붙여요. 여기저기 온 집안에다가 말씀을 다 쓰셔가지고 붙이세요. 그러면 그거 볼 때마다 그 말씀을 암송한 것을 또 다시 또 잊어버렸나 하고 다시 암송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면 방법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전화해서 친구하고 암송한 말씀 같이 쉐어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지 선택할 수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암송한 말씀을 떠올리며 그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걸으실 때 요즘에 뭐 많이 걷지도 못하고 비도 오고 그러지만 만약에 걸으실 때 여러분들 뭘 생각하시면서 걸으십니까? 그때 만약에 암송된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다면 그 말씀이 떠오를 수 있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말씀을 제가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만약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면 회개도 하고 그렇게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죠.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을 말씀의 묵상의 관점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도 생각을 해보고 많이 읽었는데요. 우리 이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를 살다 보면 누가 아프다고 아니면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과 친교하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하지만 이런 사물을 처리하려는 식의 기도가 계속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사무적인 기도의 시간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부부 관계든 부모와 자식 관계든 친구 관계든 어떤 관계든지 사물을 처리하는 식의 수준에 머문다면 그 관계가 얼마 가지 못하죠. 그날 만나서 너 그거 했어? 나 이거 했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 이런 리스트가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죠. 그리고 우리가 다 그것을 구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는 남편과 아내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쓴 애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과 친교를 시적으로 표현한 책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 신부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믿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또 올바른 교리를 배우는 것, 다 중요하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친교의 시간을 갖는 것을 그리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갈급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시편 41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기록했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다 알고 또 우리가 또 이게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얘기를 했지? 아니 왜 이게 곰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뭐 다른 동물이 아니고 왜 사슴이라고 이렇게 했을까 해갖고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몰랐던 걸 알게 됐습니다. 사슴은 개처럼 땀을 흘리지 않는다고 해요. 사슴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기후가 어떠냐면 우리 여기 사막 같아요. 캘리포니아 같이 사막이에요. 그냥 얼마나 드라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슴이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갈증이 아니고 지금 당장 물을 먹지 않으면 죽게 생긴 그런 갈증을 말합니다.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땅, 여기서 이제 영어로는 팬팅이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신 분은 다 알죠. 강아지가 어떻게 팬팅하는지. 헐떡거린다 그러죠? 헐떡거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고 이것 쫓아다니고 저것 쫓아다니고 우리의 영혼이 갈급합니다. 그런데 갈급한 걸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아, 갈증 나니까 물 좀 마셔야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흐르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지금 쓰러지는 거예요. 아, 이래서 여기서 사슴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갈급하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친교는 하나님과의 나눔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 우리가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지? 우리는 뭐 나눌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받았죠. 영생을 시작해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지혜와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과 나눌 수 있을까요? 여기서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제리 브리지슨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수 있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순종은 사랑의 표현이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도 하나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우리가 꼭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죄를 시인하고 그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르셨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매일 교제를 가짐으로써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바로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개발하라, 배워라, 습관화하라, 그리고 헌신과 수고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 수고와 훈련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상태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친교를 나누시길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친교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친교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광대하시며 거룩하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저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고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이 특권과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 특권을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찾기를 게을리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배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저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찾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